의 세계는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조작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피지가 남태평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PEF에 중국,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조소국 등이 참여하면서 지역적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며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열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단결했다고 말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입니다. 시범식에는 미국, 한국, 일본 등 13개 나라가 참여했으며 휴지는 14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IPEF를 시범시킨 데 대해 반발해 동남아와 태평양 조소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의 중국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에 이어서 27일 태평양 섬나라인 키리바시를 방문했습니다. 왕의 부장은 태평양 지역 8개 섬나라 순방 일정의 두 번째 도착지인 키리바시에서 4시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키리바시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경을 봉쇄했지만 이례적으로 왕 부장과 20명으로 구성된 중국 대표단들의 방문과 대면 논의를 허용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시링스테도 보호구역을 놓고 키리바시 정부가 지난해 11월 2015년부터 적용해온 상업적 어회 금지 정책을 철폐하는 계획을 공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신은 또 자체 입수한 관련 초안 문건을 인용해 왕이 부장이 이번 순방 중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기 희망하고 있다며 안보부터 어업 문제까지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BTS를 만나 아시안 증오범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K-POP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음악 그룹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및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처치하기 위한 그의 약속을 얘기했었다면서 지난해 5월에는 법 집행기관에 증오범죄를 식별 조사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증오범죄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6일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 유지해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26일 의료물자를 실은 화물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와 10시 두 차례 북중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북한 신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식통은 30량씩 모두 60량의 화차를 달고 갔다며 화물은 모두 의료물자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운행 재개 이후 북중 화물 열차가 하루 두 차례 운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차도 하루 10에서 15량이었던 종전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화물차 운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과 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이 한 달여 전면 봉쇄되고 화물 열차 운행도 중단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단둥은 지난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나흘 뒤인 29일에는 북중 화물 열차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로 꼽으며 중국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초안 작성국인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결의 채택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2-431 please raise your
곧이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 의사를 표시해 달라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요청에 손을 들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진 중국 대사와 바실리 네벤저 대사는 반대 의사를 묻는 순서에 손을 들며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새 대북 결의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의 찬성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지난 3월 25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며 이후 초안을 작성해 각 이사국에 배포했습니다. 비오이가 입수한 새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반입이 허용된 정제유 연간 공급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 수출해온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 등을 금수 조치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담배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결의안 초안에서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축소분을 최초 제안한 50%에서 25%로 줄이는 등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13개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은 이날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 무산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표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는 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is a disappointing day for this council. The council has refused to take action and
그러면서 우리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9주 동안 회람해 왔다며 그동안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orld fac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from the DPRK. It is for that reason that
이어 전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 이유로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건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표는 초안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과 한반도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중요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초안이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text contained valuable provisions which expressed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마틴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clear in its resolutions, but unfortunate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안보리는 결의들을 통해 명확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배운 것,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행동은 인접 국가뿐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에도 우려가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한국 대사는 안보리가 이미 시한이 지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with deep regret that this August Council failed to adopt.
이어 우리 대표단은 이것이 북한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들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저지되지 않는 도발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Lately, faced with the persistent tension on the peninsula, China has been calling on.
이어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제재 완화 결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북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합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로 꼽으며 중국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대중국 전략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확산과 군비 통제를 협력 분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ust keep working together and with other countries to address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we remain ready to discuss directly with Beijing ou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as nuclear powers.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줄여온 규범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이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각자의 책임에 대해 베이징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중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 코로나와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해선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라며 미국은 이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main focused on the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at'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특히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면서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이루어진 세계의 진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충돌이나 신냉전, 중국의 역할 봉쇄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합의, 원칙,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 아래 국내에선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세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으며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안에서 중국과 직접 소통을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포괄적인 국제체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베이징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투자, 동맹, 경쟁 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invest in the foundations of our strength here at home, our competitiveness, our innovation, our democracy.
먼저 우리가 가진 힘의 토대, 즉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투자하고 동맹 파트너와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를 갖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일치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역내의 동맹 파트너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한 질서, 공정 경쟁, 자유로운 상업과 인적 교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한국, 일본 순방에서 이런 우선순위를 강화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는 한국과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의 경제기술 협력을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과 2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국 일본 방문을 통해 역내 주요 동맹국과 대중국 견제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일방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는 등 미국의 접근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강압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We oppose any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rom either side.
미국은 양안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간 차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이완 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라면서 이런 행태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판에 위험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 자율권 침해, 신장과 티베트 인권 탄압 등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문제를 내부의 일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 안보, 인간 존엄을 지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가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가 강대국에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내에서 중국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을 총괄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제재한 북한 국적자 등의 이름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제재 사실을 거듭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대북제재 대상자들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26일 공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활동 혹은 거래에 관여하려고 시도한 제재 대상자를 밝혀냈다며 북한인 오영호와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이들을 제재하고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영호와 알라르, 파르세크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행위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미 국무부에 의해 독자 제재된 인물과 기업입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개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이 중 오영호 등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물 등은 국무부에 의해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당시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제재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제재는 가속화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국무부는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조직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제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 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와 이 회사 관계자 알라르와 협력했으며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 향상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방위계획과 조달에 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최근 상원 본회의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일본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미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 국방 전략을 다시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을 주시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중대하고 집합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과 일본 군대가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일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를 더욱 강화하는 떠오르는 기회와 관련해 의회 내에선 강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거티 의원은 지난 4월 초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북한 등 역내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새 의원은 최근 일본 교도통신에 올린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방어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늘어난 방위비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고 치명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새로운 방어력을 갖추는 데 쓰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정보력과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미군 파트너군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일본 그리고 쿼드와의 관여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건 여러 국가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들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미일 동맹과 쿼드가 공조와 혁신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역내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의 승인과 시장 접근을 늘리기 위한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새 정부가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정보 공개가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라며 새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VOA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각종 소송으로 막고 닫아두어서 앞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한국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 발생 직후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사건이 진행 중이던 그해 9월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족 대표인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정보 발표가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관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첩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 공개 여부의 관건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의 항소를 취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유족 측은 이미 국가안보실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전달했고 국가안보실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에 다음 달 22일 항소심 변론 기일 전에 정부가 항소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도 가급적 6월 22일 전에는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이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해경에서 발표한 고인의 행위가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경과나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 25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으로 청와대에 있던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때문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같은 달 제기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법원은 지난 22일 유족이 제기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해 이 씨의 사망을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 방조 또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북한의 만행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 북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현 정부가 제대로 된 안보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과 협력하며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등을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한일 3자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상호 방위를 위한 한일 협력도 독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등과 관련해 우리는 자료와 정보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한국, 일본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최종적인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보 분석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 횟수에 대한 각국의 분석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일 국방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공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세 발을 섞어 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양자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향후 우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동맹국과 양자뿐 아니라 미한일 3자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lf-Defense Force and the 8th U.S. Army as well as South Korean. 커비 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 일본, 한국과 3자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항상 관심이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상호 방위를 위한 방안을 양자 간 모색할 것 또한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일 국방장관이 전날에는 미한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한국과 3자 협력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타이완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파트너와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진정한 통합된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이 지난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6일 아만다 밀링 외교부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영국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실험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심각히 손상시킨다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긴급하게 필요한 인도주의 물자 전달과 가능한 빨리 인도적 필요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핵 소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한 2회 이상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핵기폭장치 작동실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전술핵무기 시험의 준비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6일 VOA에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할 때 핵기폭장치를 실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특히 실제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화되고 복잡한 무기를 시험할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eah, this is a common practice, this kind of tests, detonator tests when you develop a new nuclear warhead.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공언한 대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고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다탄두 핵탄도탄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소형화된 핵탄두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형화된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두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필요한 폭발 수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체 역학 실험 등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폭장치의 유체 역학 실험은 실제 폭발을 기록하기 위해 고속카메라와 플래시 엑스레이 등 진단 장비를 갖춘 특수 제작된 대형 공간이 있는 고폭발성 실험장에서 수행된다며 이런 실험을 통해 천연 우라늄이나 텅스텐 등 무거운 대체 물질을 사용해 핵 분열성 물질을 모의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 같은 기폭장치 실험은 새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핵실험 재개 시기는 핵실험장 자체의 준비 상태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design. They have spent several years to...
하이노넨 연구원은 위성 사진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 관련 실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보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장 내 갱도가 아닌 재래식 무기 시험에 사용되는 고폭탄용 군사실험장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폭장치는 핵실험 과정에서 핵분열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기폭장치 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했을 때 고폭 장력이 잘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한국국가정보원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7차 핵실험 징후인지 여부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예년의 경우에도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 때 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VOA에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기폭장치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는 것은 전과 다른 새 핵무기를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idea that they're trying to miniaturize and they'll be testing it makes sense as one of the possibilities.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핵폭발 장치를 실제로 결합하기 전에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한이 소형화 시험이나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 단계로 볼 때 북한은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ypically the, when the cable laying happens that it's they're not going to do that if they're not getting ready to test. They may not hold the test in the end.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보통 실험 전 본 케이블을 깔고 방사성 파편이 포함된 폭발파가 갱도 입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실험실과 갱도 일부를 밀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 2회 이상의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one test is usually not enough for you for a country to gain the knowledge to miniaturize a thermonuclear weapon for delivery on a ballistic.
올브라이트 소장은 탄도 미사일에 탑재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한 번의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이 2단계 수소폭탄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진행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이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제 유류 제품 대신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량은 3월 1914.41톤과 4월 923.82톤입니다. 그런데 BOA가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종류를 중국 해관총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중국의 보고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제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3월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윤활유 95.13톤과 윤활유용 기유 831.88톤, 석유역청 987.4톤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914.41톤으로 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과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도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그리고 바셀린으로 불리는 석유 젤리 등 모두 923.815톤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수치가 유엔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제유라며 보고한 총량에는 윤활유와 아스팔트인 석유역청 등이 있을 뿐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고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공식 무역 자료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중국은 북한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정제유 제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최근 대북제재위원회에 2월과 3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이를 각각 0으로 기입했는데 이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됩니다. 만약 이들 유조선이 유류 제품을 실은 것이라면 이는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석유역청 등 고체 형태의 정제유를 어떻게 액체에 적용되는 배럴로 환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중국이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땐 단순히 톤 단위로 된 정제유 제품의 총량만을 보고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이 보고한 총량은 대북제재위원회의 환산표에 맞춰 배럴로도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BOA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과 4월 중국의 보고분에 모두 환산율을 8.33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보리가 정한 LPG의 환산율 11.6이나 휘발유 환산율 8.35, 혹은 등유 7.88, 경유 7.46, 잔존유 6.35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환산율은 8.33보다 0.02가 높은 휘발유지만 윤활유와 석유젤리, 석유역청 등은 모두 휘발유와 밀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유엔 회원국이 구체적인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제유 총량을 톤으로 보고할 경우 톤에서 배럴로의 환산율을 7.98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8.33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BOA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 직원들의 입국과 인도적 지원 물품의 반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증상이 비슷한 결핵 환자를 코로나 확진자로 오판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방역 성과를 내세우며 신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내 광범위한 코로나 발병을 깊은 우려 속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5일 VOA에 이같이 전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측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신종 코로나 발병에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 정부의 지원을 제의했지만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발병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네코 부대변인은 지난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시작과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주민들의 취약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엔은 인도적 파트너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와 다른 긴급한 문제들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엔 상주조정관을 포함한 국제직원의 입국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 물품이 방해받지 않고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카네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열 환자 역시 10만 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코로나 발병을 인정한 북한은 21일부터 국가 비상방역 사업이 긍정적 추이를 보이며 점차 완쾌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검진기, 방역 장비, 의약품 등이 부족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한국에서 열린 북한 코로나 상황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 고려대 의대 교수인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북한은 일단 코로나 진단 장비가 부족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코로나 감염 상황을 적용해보면 북한이 공개한 통계보다 5배 정도 높은 1천만 명이 이미 감염자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전체 25%였고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발열 환자는 30%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발열자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감염이라면 향후 한 달 내 전체 인구가 감염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0%인 북한은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진단 능력과 방역 능력이 최하위인 195위로 나타났고 결핵 유병 인구도 13만 명에 넘는다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기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인도 지원 사업을 펼쳐온 한 단체 대표는 26일 VOA에 북한이 열과 기침 등 증상이 비슷한 결핵 환자를 코로나 의심자로 진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리 시설에 결핵 환자들이 섞여 있다면 실제 코로나 감염자들이 회복되더라도 이후에는 결핵 감염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내 결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5도, 낮 31도, 양덕 아침 10도, 낮 29도, 신의주 아침 14도, 낮 25도, 구성 아침 12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28도, 강계 아침 10도, 낮 30도, 희천 아침 11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25도, 개성은 아침 13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9도, 신계 아침 12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6도, 낮 32도, 장전 아침 16도, 낮 30도, 평강 아침 9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2도, 낮 32도, 장진 아침 6도, 낮 26도, 청진 아침 10도, 낮 20도, 김책 아침 11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5도, 낮 26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월 29일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이었습니다. 화학무기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살상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1997년 화학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리차드 밀스 대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의 화학무기 제거와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시리아 등에서 놀랄만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과거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시리아 정권은 201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리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리차드 밀스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Syria, as a state party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greed to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use chemical weapons.
리차드 밀스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국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아사드 정권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최소 8번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전 이래 최소 50차례에 걸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yria is flouting its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bligations. The Assad regime in this chamber.
리차드 밀스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우습게 여기며 아사드 정권은 협약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협약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확인된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도 거짓 주장을 하며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뒤흔들고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의 학살을 두둔하는 거부권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밀스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직후 러시아 관리와 크렘린이 관할하는 매체들은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고 또 시리아 정권을 감싸는 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다시 한번 시리아에 대해 화학무기 금지 협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스 대사는 여기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작업 방해를 중단하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모두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과 시리아에 용납할 수 없는 화학무기 사용을 두둔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 at VOA 뉴스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은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BTS를 만나 아시안 증오범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K-POP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음악그룹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및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제 약속을 얘기했었다면서 지난해 5월에는 법 집행기관에 증오범죄를 식별조사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증오범죄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BTS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과 전 세계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청년 대사로서 BTS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피지가 남태평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PEF에 동북,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도서국 등이 참여하면서 지역적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며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열린 번영을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단결했다고 말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에 이어 27일 태평양 섬나라인 키리바시를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태평양 지역 8개 섬나라 순방 일정의 두 번째 도착지인 키리바시에서 4시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키리바시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경을 봉쇄했지만 이례적으로 왕 부장과 총령으로 구성된 중국 대표단의 방문과 대면 논의를 허용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시닉스테도 보호구역을 놓고 키리바시 정부가 지난해 11월 2015년부터 적용해온 상업적 어획금지 정책을 철폐하는 계획을 공표하면서 논란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체 입수한 관련 초안 문건을 인용해 왕이 부장이 이번 순방 중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보부터 어업 문제까지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26일 의료물자를 실은 화물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와 10시 두 차례 북중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갔습니다. 소식통은 30량씩 모두 60량의 화차를 달고 갔다며 화물은 모두 의료물자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운행 재개 이후 북중 화물 열차가 하루 두 차례 운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차도 하루 10에서 15량이었던 종전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화물 열차 운행은 코로나19 확산과 북한과 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이 한 달여 전면 봉쇄되고 화물 열차 운행도 중단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단둥은 지난달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나흘 뒤인 29일에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연설하면서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국제질서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부문에서 갈수록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